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베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신방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가끔 한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다름이 보여지니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에 호감이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신천지가 아닌가 유심히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여유가 있고 그 여유로움 속에 품위가 드러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니 그것이 너무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한 번은 그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생활 가운데 슬로건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교제도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그것이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고백이 참 마음에 들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냥 추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 삶 가운데 또한 그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망을 또한 그 기도를 잃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외에도 정말 곳곳에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소망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보석과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삶 속에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삶을 누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될 때 마음이 무겁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혼란스러워서 제 자신이 스스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욥의 어려움을 듣고서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자, 그 욥의 어려움을 듣고 세 친구가 욥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욥에게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욥에게 재앙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함을 듣고 그와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할 마음으로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탄식을 하죠.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이 낙태된 아이보다 못한 삶임을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죠. 죽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 욥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26절 말씀인데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죽음을 꿈꿔야 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욥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그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감한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두 가지인데요. 이 심파시와 엠파시라는 단어입니다. 심파시는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힘든 마음을 예측해보고 공감하는 것이고, 엠파시는요, 내가 겪어본 일, 그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엠파시를 느낀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의 크기를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한탄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욥기 1장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가 의인이라는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로 그가 하는 한탄을 듣는다, 읽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의 고백을 보아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3장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욥이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저주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치유의 소원일 수도 있거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외치지만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 고백이 겉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의 말로만 그의 심정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조심스레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들은요, 무엇인가 욥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만 사람이라 불리는 엘리바스가 첫째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는 과거의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여기서 약한 손, 넘어지는 사람, 무릎이 약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난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를 욥이 일생 동안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의 삶의 무게에 절망하고 지친 자들을 돕고 위로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위로받을 처지가 되자 현재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눈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온전한 길을 걸었던 그 욥의 모습을 회상해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욥의 믿음의 크기가 그 강함이 크다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거친 풍파가 와도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보여지지 않으니 그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을 하는데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자만히 읽어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응과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선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겠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악한 행위들이 너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악으로 독을 박갈고 독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르게 될 것인데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그 고난과 고통이 너의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이야기가 전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인과 응보의 법칙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인과 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은 사람이 결국 망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고한 자, 의인이 고통을 받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한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보다 오늘날 삶의 무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요 무고한 자, 의인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샘플이 있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의인 중에 의인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과 응보의 법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법칙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늘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남에게 꺼내는 것보다는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죄 지었지. 그래서 아픈 거지. 너 죄 지었지.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지.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장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너의 삶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가 참 안타깝다라고 가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를 위로해주고 충분히 그를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왜 혼자 갔니?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그를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며 또한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